예, 누가복음 말씀을 볼 텐데요.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잠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이 말씀 속에 깊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며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라사인의 광인. 예, 거라사인의 광인. 예, 스크린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거라사인의 광인과 누가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자, 광인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미칠 광자, 사람인 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제가 사는 시골에 사실 아주 좋은 동네였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불쌍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분이 하나 한 분 있었어요. 제 어린 기억에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왜 그분이 그런 소리를 듣는가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들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괴성만 지르고 혼자 있고 동네가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근데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모습 보면서 왜 저럴까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귀신 들렸다. 현대에도 귀신 들리면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라사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 거라사 땅이라는 곳에서 광인이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처지, 상황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집에 가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데 우선 이 거라사인의 땅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니까 제 쪽에서 왼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도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걸 보기 좋게 표현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의 맨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호수의 이름인데 지금은 별로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물이 많았던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 보니까 저 위쪽에 가버나움에서 저 오른쪽으로 오죠. 거라사라는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에 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 땅으로 배를 타고 가셔서 내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매우 독특한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28절, 27절을 볼까요? 27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 네이키드. 벌거벗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성인이 옷을 벗고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무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덤에 가는 건 아주 질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덤은 우리에게는 공포스러운 곳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왔더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동네에 뭐가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저희 동네 보니까 제가 운동하러 뛰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다 그거예요. 무덤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미국은.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살에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있으니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면 29절을 보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강력하게 붙들어요. 붙드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다가 메어놨어요. 메어놨어요. 못 움직이게. 왜? 힘으로 막 사람들을 윽박지르니까 그렇게 묶어놨는데 귀신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며 그 사람을 붙드니까 그 맨 것을 끌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또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쳐버리는 거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즉 귀신에 붙들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없는 무덤에 있고 또 사람이 없는 광야만 다녔던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거라사인의 이 광인, 귀신 들려서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저는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 외로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었죠. 미쳤다는 이유 하나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던 바로 이렇게 비참했던 사람에게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출발선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만난 후에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네 가지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제가 읽었던 것은 35절인데 그 앞에 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나오라고 딱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못 나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어떻게 버텼냐면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버텨본 거지요. 애원해본 거지요. 나 괴롭히지 말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이 거라사인의 광인 속에 들어가서 나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나오라고. 귀신이 버틸 수가 없었지요. 못 버티니까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 옆에 돼지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 이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 여러분 모인 적 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2,000마리가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들어가라고.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거. 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온 군대 귀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저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라는 말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숫자가 보통 6천명이라고 말합니다. 6천명.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군대 귀신이 6천마리의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눌려 있었던 것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에 일어난 변화가 뭐였습니까? 그 돼지떼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호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2,000마리가 넘는 그 떼가 한꺼번에 다 몰려서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살을 당해 버린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34절에 보니까 34절 치던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걸, 그 이루어진 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군대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전부 다 바다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장면을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도망을 했다고 말합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달려갔다 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도망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이뤄진 일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알리고 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발동을 해서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루어진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돼지떼들이 몰살당한 것을 보려고 나왔던 것이죠.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발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장면을 보고 도망을 쳤다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와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졌던 한때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했던 귀신 들려서 미쳐서 막 뛰어다녔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누가 앞에 있어요? 예수 앞에 있는 걸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도망치고 두려워했어요. 자, 이 감정의 변화를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자들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 본자들이 누굴까요? 돼지떼를 치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 본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었던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보면, 자,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30절로 가볼까요? 30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를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귀신 들렸던 자를 치료해 줬는지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뭡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앞에서 두려워했는데 뒤에 가서는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께 뭐하기를 구했어요?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자기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거 보고 두려울 수도 있고요. 돼지떼들이 몰살당한 걸 보고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치료했는지를 이야기 듣고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예수님을 향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제가 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눈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무당이었던 자가, 귀신에 사로잡혔던 무당이었던 자가 예수 만나서 온전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듣다 보니까 막 소름이 고소 돋기도 하고 막 무서운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뭐라 어떻게 합니까? 박수로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떠나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있어서 무엇을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들이 떠나기를 구했느냐, 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귀신 들렸던 자가 나았다라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와 동시에 돼지떼들이 다 몰살을 당한 것을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귀신 들렸던 자가 낫는 것은 괜찮은데 그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물인, 자기들의 재산인,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는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근데 막상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꾸 무슨 이야기가 들립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어놓고는 뭘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놓고는 뭘 달라고 합니까? 속으로 답하십시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위로가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솔직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삐딱한 분은요, 아니 영생 주어놓고는 하나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참 치사하시다고. 주려면 깨끗하게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야지. 은혜를 주어놓고는 뭐라고 해요? 은혜를 갚으라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장면이 딱 그거 맞물리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직접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으로 본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귀신이 다 나가버렸어. 온전해졌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올라 우리 식으로 바라봅니까? 예수 믿고 어디,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반응 나온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보니까 누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재산인, 자기들의 경제적인 근원인,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는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렸던 자가 나왔고, 예수님 때문에 피와 살 같은 이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워낙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은혜 이야기만 해주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하나님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회개만 하면 다 이해해주고, 주는 것으로만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또 다른 면,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보내야 되고, 땅에다 보물을 쌓지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목사님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아, 이건 제가 예화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 안 해놨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네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습니다. 렉타워에 가서 수련회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제 목회 스타일이, 제가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 있잖아. 이런 말씀도 저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아이들이 막 좋아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쫙 쪄가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긴 했는데 굉장히 부담되네요. 그래서 뭐가 그리 부담돼? 요구하는 게 너무 커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요구하는 게 커요. 무서워요. 무섭대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들은 최고의 무서운 단어가 그 설교가 무섭대요. 혹시 여러분들 제 6개월 동안 제 설교 들으면서 무서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물질이 손해를 보고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부분에 갔어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귀신 들렸다가 이제 나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넘어가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3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단어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하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인데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주옥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들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을 하셨습니까? 그를 온전하게 낫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뒤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위대한 복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에 우리가 무슨 어떻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까 3장 16절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귀신 들렸던 자에게 너에게 일어난 위대한 변화를 너의 가족에 가서 말을 하라.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명함 만들었잖아요. 명함 뒤편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셔서 새롭게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신 들렸던 자가 치료되고 나서 그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위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이야기로요? 그에게 일어난 좋은 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멋진 이야기만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저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시면 볼까요? 예,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너희도 그걸 경험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회개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했어요? 치료받은 다음에 나는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것도 좋지만 너는 지금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제는 누구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귀신 들려서 그동안에는 남들처럼 못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이제 남들처럼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지 못했던 삶을 보상받듯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걸 깨닫고 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위대한 증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나의 증인이란 말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증인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증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색깔을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집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으로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줄을 쳐놨습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 속을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